지금부터 한인 종혁중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에 나오신 분은 이혜왕 선교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혜왕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알코올 사연 중심으로 상담을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요. 먼저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반성하는 남편 때문에 걱정입니다. 전 결혼한 지 15년째 되며 남편은 술 문제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매로 결혼했는데 맞선 볼 땐 술을 조금밖에 못한다고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거의 날마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서는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아침까지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의처증까지 있어서 신혼 초에는 친정집에 가는데 뒤에서 미행하더군요. 정말 힘들었지만 부모님 생각에 참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서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 운동 부족으로 제 자신도 여러 가지 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의처증까지 있거든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술을 안 마신 평상시엔 저와 제 아이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지만 술만 마셨다 하면 한 말 또 하고 밤새 잔소리를 해서 정말 피곤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남편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이라든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던가 그러면 그걸 꼭 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싸우고 욕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본인도 그 점을 무지 걱정하고 있어요. 아침 되면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그러지만 밤만 되면 어디 술 마실 데 없나 하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나가요. 정말 미치겠어요. 남편도 자신이 술을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요. 자제를 못해요. 일단 술만 입에 들어갔다 하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또 무지하게 자기 몸을 생각해서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난리고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네, 선교사님. 먼저 이 사연을 주신 주부님께서 주신 사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난 그 15년간 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분이.
네.
그 이제라도 그 참다 못하셔서 외부의 회복 도움을 호소하셨으니까 참 다행이십니다. 그리고 힘드시고 그 인내하신 만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위로하여 드릴 것이고 알코올 가족 실상은 사실은 한 가족에서 그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7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또 이것을 그 안 가족이 수치심하고 두려움 때문에 또 이런 회복 기관에 연락하거나 상담을 하기까지는 2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립니다.
네.
그래서 약 9년 내지 10년이 걸리는 짭인데요. 남편분께서 다행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 출입을 자주 하신다니까 이 그 알코올 회복은 본인의 건강상으로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각종 검사를 통해서 알코올로 간이나 다른 장기가 나빠졌다고 하는 그런 의료적인 사실을 자주 말씀드려갖고 술을 안 하시도록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술을 줄이거나 안 하시게 되시면은 그만큼 감정 변화의 기회도 줄어들게 돼서 지금 걱정하시는 의처증 증세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관심을 가져셔야 할 일은 그 남편분이 술과 의처증으로다가 그 두 가지 이중적인 문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갖고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계신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 의처증을 상담하면 알코올을 더 심하게 하시고 또 알코올에서 회복되면 의처증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갖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회복치료하는 시설을 찾는 게 제일 최선이고 의처증에 관련된 상담도 그 받아보시길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아내 되는 분이 이제 회복을 시작해야죠.
예, 하셔야죠.
네, 그러면은 남편도 같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주로 그 중독자인 분들은 회복을 거부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가정의 경우에는 아내의 회복과 남편의 회복 둘로다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께서는 남편의 술주정으로 많은 정서적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남편분과 함께 회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부인 혼자만이라도 회복하시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남편의 그 심한 거부반응이 예상되므로 아내가 먼저 회복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남편분의 그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시게 되고
네.
또 회복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또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결국 문제를 아신 그 부인이 먼저 회복을 하시는 아. 그런 게 순서입니다.
네.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처한 경우에요. 대부분 남편들은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우기겠죠?
네, 그렇죠.
네. 아내들이 남편의 알코올 중독 여부를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알코올 남편이 알코올을 하신 경우에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단계에 계시냐에 따라서 부인의 정서적 스트레스나 것도 같이 나빠지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주신 주부님께 알코올 가족 판별 기준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반대로 그 우리가 방송을 청취하시는 다른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내가 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렇죠.
때는 네, 네, 그럴 때는 네. 남편이 지금 입장에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첫째,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술을 마시는가를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음주자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에 있었습니까?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을 은폐해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술 드시는 분이 술을 안 드셔도 거짓말을 하네, 그죠?
네.
또 만약 음주자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분은 당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술은 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다섯 번째는 음주자의 행위를 그 사람의 술 친구들 때문에 술을 드시는 거로 비난을 하시냐 이겁니다. 사실은 내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섯 번째는 음주자 때문에 종종 계획이 어긋나시거나 어디 가시는 게 취소가 되거나 또는 식사가 지연이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당신은 술을 끊지 않으면 당신을 떠나겠다는 그런 말을 그 협박과 같은 말을 술을 하시는 분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몰래 음주자가 잠을 주무신다는 할 때 가서 입에다가 코를 대시고 술 냄새 나나 하고 맡아보신 적이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 사람이 화가 나면 술 판을 더 벌릴까 봐 겁이 나서 화를 내기가 들어온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그 사람의 음주 행위로 난처해지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그 사람의 음주 때문에 연휴나 모임이 엉망으로 된 적이 있습니까? 열두 번째는 음주자의 횡포가 두려워서 경찰을 부르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열세 번째는 음주자가 감춘 술을 찾아내려고 자꾸만 살피십니까? 열네 번째는 종종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열다섯 번째는 그 사람의 음주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되어서 사교 초청을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음주자를 통제하려고 노력하였던 지난 세월을 생각할 때 간혹 내가 실패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열일곱 번째는 만약 음주자가 술을 끊기만 하면 당신의 다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열여덟 번째는 음주자에게 겁을 주려고 당신이 자신을 자해하려며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열아홉 번째는 당신은 거의 항상 화가 나고 혼돈되고 억압된 기분입니까? 마지막으로 스무 번째는요. 아무도 당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낍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질문을 쭉 들어보니까요. 그 웬만큼 술을 하는 가정에서는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 모임에 오시는 분들 보면요.
네.
뭐 거의 90% 이상이 맞는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몇 개가 해당되어야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네. 여러분은 뭐 몇 개를 맞히는지 몰라도
네.
이 질문 중에서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면은 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나 가족으로 보셔야 됩니다.
20개 중에서 겨우
3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네.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가족 협회 모임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경험 사례를 통해서 그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회복 도움이 이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에 해당되는 분들은 용기를 가지시고 가까운 알코올 가족 회복 모임에 참석하셔 갖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 혼자서 술을 못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단 증상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예. 이 금단 증상에는요. 네. 육체적인 금단 증상하고 그다음에 네. 사이클로지, 심리적인 금단 증상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술 드신 분들이 갑자기 술을 안 들면은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을 때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몸이 떨리고 예를 들면은 술을 드셨을 때에 그 나타났던 그 감정 변화에 대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 술을 하시는 남편분도 술을 끊기를 원하세요. 그래갖고 3일 동안 술을 끊으셨어요.
네.
근데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꾸만 헛구를 보시고
예.
그래갖고 뭐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뭐 아무 무슨 다른 걸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옆에 주무시는데 여보 저놈이 날 목 졸린다고 막 붙잡으러 온다고 그런단
네.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거죠.
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일어나서 자기가 평상시에 들던 술 한 잔을 딱 들으시면 코를 팍 골면서 잠을 주는 얘기죠.
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그 금단 증상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대개 금단 증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술을 먹고 혹은 마약을 했을 때 좋았던 기분에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못 견디죠.
네.
그래서 금단 증상에는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긴급 금단 증상이 있는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긴급 금단 증상이 바로 육체적인 금단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술을 끊으셨을 때 한 달 정도 안에는 상당히 그 몸이 떨리고 쉐이키하고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는 마치 여인이 임신을 해서 새로운 생명을 생산할 때 느끼는 그 상고와 고통은 비슷한 겁니다.
그 정도로요?
예. 그러니까 네. 자기가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네. 그런 고통은 감안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심리적인 것은 괜히 술만 보면 술 생각이 난다든지 친구를 만나려고 그러면 술을 먹어야 된다든지
네.
그런 심리적인 그 술병만 봐도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예, 근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는데 이러한 그 금단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못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복 모임이나 혹은 회복 기간을 통하셔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같은 동료끼리 어울려서 할 때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요, 송 교수님. 혼자서는 못하는데 회복 모임에 가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예, 우선은, 이 알코올 회복 모임에서 맨 처음에 이분들이 돈을 많이 들여갖고 옛날에도 부엌 갑부들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네.
이분들이 뭐 그 당시에 내놓으라 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배를 타면서 가면서도 뭐 상담도 받아봤어요. 그거 영적 체험도 많이 해보고. 근데 결국 그분들이 발견한 것은 동일한 술을 끊고자 하는 알코올 중독자끼리 서로가 만나서 네. 얘기하는 과정에서 회복된다는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술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데 회복 모임에 오면 만나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보다 더 처참히 망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나보다 덜 망가진 사람도 있고
네.
가족인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게 상황이 나온다고요.
네.
그리고 거기 가면은 교회나 다른 데서 이게 좀 마음에 좀 맺힌 얘기를 못하지만은
네.
거기 가서는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외로움이 사라지고 또 이 중독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같이 서로가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니까
네.
그 말이 안 먹힌다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어니스트한 정직성이 시작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서포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네.
근데 그걸 두려워서 안 오시지 상당히 좋은 건데 그거를 두려워하시는 거지.
네. 네, 송 교수님은 이런 경험도 없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 모임을 잘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예, 그 저는 뭐 워낙에 도박 상담자 교육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부터 회복 이론을 쭉 찾아보니까
네.
결국은 알코올 회복 이론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알코올 회복 12단계를 많이 지난번에도 방송을 했지만은
네.
그걸 공부하고 알고 보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사람이 중독 행위나 중독 물질을 하는 거지 중독 물질이 사람 망가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더라고요. 형제 같아요. 성격이나 뭐 성품이나 중독자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그 드렁킹 드라이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드렁킹 드라이버 걸리는 사람들이 다 중독자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카원이나 쉐리프에서 밥 잡히면은 전부 다 AA라고 해서 알코올 회복 모임을 돈을 내고 다니세요.
네.
한 1년 동안, 6개월.
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 중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건성 교육 받으라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보통 이런 교회나 다른 기관에서 이런 회복 모임이 별거 아니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달라요. 네. 이것이.
네. 처음에요.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중독증에 걸린 분들을 만나셨을 때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예, 우선 이분들은 되게 외롭습니다.
아.
그러니까 끼워 안아주고 네. 우선 악수하고 정말 잘 왔다.
네.
그럼 마음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죠.
네.
예, 그러면은 사실 집에서도 뭐 술 많이 먹는다고 부인이 막 나가라고 난리치고 어떤 분은요 적금 건지기 명령까지 내렸어요. 하도 네. 사람 못 살게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면 까맣게 기억을 못 하는 게 무슨 네. 행동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는 그 병인데도 와이프 되는 분들도 완전히 이제 정신적으로 처져갖고 굉장히 그 어려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알코올을 하면은 부인도 오시고 만약에 자녀가 결혼 안 한 자녀가 알코올을 하면은 어머니가 부모님. 오시고 그렇게 네. 해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중독증 환자들이 우리 선교사님만 만나면 마음이 탁 풀리면서 오픈을 하게 되나 봐요.
글쎄요. 이제 우선 들어보면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가정은 세 가정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는 기대가 많은 가정.
네.
그 다음에 편모 가정.
네.
혹은 엄한 가정. 근데 제가 이런 가정 한번 봤어요. 자기가 서울에서 그 과외 공부를 했답니다.
네.
근데 그룹과외, 고액과외를 하는데 가보니까 자기부터 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인데 거길 못 따라가겠더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몇 사람 그 중에서 몇 명이 의기태 앞에갖고 사이다 그 먹는 그 음료수 병에다가 소주를 집어넣고 집에 가서 부모님은 돈 많이 내서 고액과 시키죠. 그 그룹에서는 자기가 처지죠.
네.
그런 대학은 못 가겠죠. 그러니까는 기대가 많은 가족 한테 밀려갖고
네.
그 어떤 사람 지금도 술을 해갖고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본 기억이 있네요.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오늘 또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 그 중심으로 회복 방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 방송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세월. 주의